자,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성경에 딱 반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 63편을 펴셔서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텐데요. 1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게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시거니와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의 몫이 되리이다.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로 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경배자의 마음으로 경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인을. 우리가 지금 시편 63편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를 쓰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살면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들에 자신의 감정을 여러 편에 이렇게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편 59편은 사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때에 이제 그 집에 감시를, 가택연금이죠, 일종의. 감시를 당하면서 이제 지은 시로 이렇게 돼 있고, 시편 57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그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고 특별히 광야들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서 또 광야에 간 적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기하 15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지금 요 시편 63편을 지은 시점은 언제냐 생각해 볼 때, 여기 11절에 보면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지은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때 어쨌든 이 감정들 이러한 것들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그 광야의 그 생활, 그것이 어쨌든 또 고스란히 중첩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를 잠깐만 이렇게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영어로 보면 오 God, Thou art m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래의 구절들을 이렇게 쭉 이제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처음에 이렇게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게 굉장히 캐주얼한 상태에서, 굉장히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다급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권력자, 그것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쫓겨다닐 때는 그것이 이제 압살롬이죠. 그 권력자를 피해서 척박한 그 광야 땅을 돌아다니고 또 동굴에 숨어 다니는 가운데, 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침에 일찍 깨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동굴에 숨어 있었다면 아침에 정말 그 굉장히 그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동굴 밖으로 딱 나갔는데, 동굴 밖이 뭡니까? 광야잖아요. 그 펼쳐져 있는 그 광야, 그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정이 마치 이 척박한 광야 땅에 이 먹이를 찾아 이렇게 헤매는 짐승, 한 모금의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짐승들의 모양과 자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결코 평안하고 한가할 때의 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언제 시점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소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어떤 권능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보는 그런 체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경험, 그것을 또한번 또는 계속해서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셨다.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어느 정도 그 땅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우상숭배도 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이 조상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렬한 빛을 받든지 아니면은 천사의 모습을 받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성전도 보았고 그 성전 안에 왕좌에 계신 하나님도 보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왕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마스커스에서 강렬하게 이 비추는 그 하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그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볼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것을 보아놓고 자신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의 또는 천사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분명히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체험이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또 어떤 의미에서 좀 탄탄해지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또 아무런 이 육신적인 체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믿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더 복된 사람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또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향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 자기에게 이 비춰지는 주님의 인자하심, 자기가 체험하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없다면 자기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매 순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은 내 목숨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인자함으로 계속해서 대해 주실 것에 대한 절박한 간구이기도 한 것이지요. 4절에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그랬습니다. 예.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어쨌든 주님 제가 평생에 제가 가난할 때든지 부화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하나님 제가 평생에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각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먼저 혼자 일찍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와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 먹이를 찾는 그 짐승들, 헤매는 그 짐승들,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짐승들을 자기와 이렇게 비슷한 처지로 이렇게 대입하면서 그러면서 무릎 꿇고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만큼 기쁠 때가 또 없지요, 인생에서. 굉장히 참 기쁜 때입니다. 비싼 음식, 고급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정말로. 근데 그런 때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이 순간이 정말 만족스럽고 달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할 때도 그렇고 밤중에 주님을 묵상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직 별이 지지 않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내가 밤중에 잠이 안 와서 그 한밤중에 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께는 있습니까? 인생에 이러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새들이 또는 병아리들이 그 암탉을 또는 그 엄마 새들의 그 날개 밑에 이렇게 숨는 어미새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펼치면 새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아리들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자기를 그러한 어떤 병아리 또는 아기 새에 그렇게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끼 새들이 어미 날개 속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막 장난치고 고개를 이렇게 뺐다 놓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리가 새끼를 낳으면 이제 알을 까가지고 이렇게 새끼들이 부화해가지고 이제 새끼가 생기면 아빠 오리겠죠? 아니면 엄마 오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모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가고 새끼 오리가 쫄랑쫄랑쫄랑쫄랑쫄랑 이렇게 막 종종종종종종 따라가고 맨 마지막에 또 어미 오리 하나 있죠? 그게 아빠인지 엄마인지 어디가 앞인지 잘은 저도 모르겠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쫄랑쫄랑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또막 헤엄치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새끼들이 바싹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내 혼이 주님의 뒤를 바싹 따릅니다. 그럴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의 몫이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자신의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는 것이 여긴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선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로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자랑하게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강함을 보이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역대기하 16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끝부분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1편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편 1편의 어떤 요약 또는 결론과 똑같은 식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흥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느끼는 전반적인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1절에서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 표현을 보면 그 심정이 이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이 심정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을 보고 구원을 해주실 때, 그 사람의 그 가진 믿음,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먼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요 성경 구절 한 절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이 믿음,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데, 이러한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절박함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요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박함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못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느긋한 모양으로 화장도 좀 하고 화장도 좀 고쳐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한 다음에 저기요 제가 좀 물에 빠졌거든요. 아니죠? 아닙니다. 불 속에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막 불과 연기로 가득한 상황에서 저쪽에 지금 사람들이 구조대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구조대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 고칠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절박하게, 절박하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 사람이 구출받게 될 때, 그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을 때 절박함이 없었거든요. 구원받을 때 절박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나오게 되다가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았다든지, 아니면 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래, 뭐, 그러면 뭐, 나도 뭐 미칠 건 없는 것 같으니 그럼 한번 좀 믿어볼까?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그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의 절박함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 죽었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의 그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봤을 때 내가 얼마나 새카맣게 더러운 존재였는지가 얼마만큼 강렬하게 느껴졌는지에 따라서 그 절박함이 비례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부패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소개받고 구원도 받고 이랬으니까 뭐 절박함이 별로 이제 없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절박함이 있었던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이제 여러 개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보면은 절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살림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집도절도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모든 것이 이제 남은 희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에겐 그러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분의 옷단에 내가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러면서 아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저분을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겠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사실 뭐 이렇게 뭐 한가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있었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막 터치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사실 밀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전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다 부인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이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께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제 다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손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이 여자가 자진신고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것 같아요. 경배하면서 이제 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떨면서 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주님의 옷단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를 예수님 앞에 그때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정말로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탔는지, 얼마나 그 절박했는지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론 신약성경에서 병고침이 모두 자동적으로 그 혼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건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것이고 그래서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던 소경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무슨 뭐, 뭐뭔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자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즉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사회에나 그 정보통들이 있어요. 정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같으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정보통이죠. 네, 이집저집 이렇게 다니면서 온갖 그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다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그죠? 또 미용실 또 가면 또 정보통이죠. 미용실 그 미용사들이. 이 당시에는 이 거리에 구걸하던 이 거지가 정보통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눈은 안 보이고 지금 귀만 살아 있는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 거지는 신경 안쓸거 아니에요. 왜냐면 눈도 멀었겠다. 이게 뭐 신경 쓸거뭐 있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일일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는 그 언제서부턴가 그 예수라는 분, 나사렛 예수라는 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지의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한 분인가 보다. 그분이 메시아, 우리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언제라도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인생 역전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되신 분이시요. 예수님이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 시끄러! 그래가지고 멈추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다시 한번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멈추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안 멈추셨는데 이렇게 두 번째 사람들이 제재하는데도 소리를 또 계속해서 지르니까 예수님이 멈추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내버린 채 갔다 그랬습니다. 옷 챙기고 화장 고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예수님 오라시는 말씀 듣고 바로 그냥 뛰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왔겠죠, 그 방향을.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내게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시력을 받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온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정말로 절박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나지요. 마가복음 9장에는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던 한 마비병 환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데려가는 그 작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고 해서 그 집까지 들것을 들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뭐 너무 많아서 뭐 뚫고 들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방법을 모색하다가 팍이 손뼉을 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 사람이 이 지금 들것에 들려 있는 사람 들고 영차영차 해갖고 지붕,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지붕을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더 웃기는 건 뭡니까?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그 지붕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 들것을 드러내릴 줄로 이렇게 드러내릴 정도로 뚫었으면 굉장히 많이 뚫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뚫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을 무너지지는 않게, 그러니까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게 하면서 지붕을 그거를 뚫으려니 얼마나 진땀을 빼면서 조마조마해 가면서 그걸 뚫었겠어요. 근데 이들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절박함이. 이 친구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명이 함께 이 협동작전을 이렇게 폈습니다. 이 들꽃에 누워있는 친구도 뭐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야야야 이게 창피하게 무슨 짓이냐, 야 이게 내가 지금 체면이 있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내가 아무리 여기 침상에 누워있지만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야 이게 뭐냐 이게, 야 돌아가자 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마 이 천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누워있지 않았겠어요. 예.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떡하니 이 침상을 달아내렸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랬고,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두로 지방 수로보닉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아마 그리스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에게서는 이방인인 것이죠. 이방인.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이 초림 사역은 이방인에게 있지 않고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지나갈 때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일행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질렀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도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저는 연극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굉장히, 그야말로 굉장히 그 딸과 목숨을 바꾸라면 바꿀 수 있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이런 반구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데 같이 가던 제자들이 귀찮아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저 여자를 좀 고쳐서 돌려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예수님 하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 여자를 고쳐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냉정하지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여자도 침 한번 뱉고 돌아설 만도 해요. 더러워서, 야 내가 지금 더럽다, 안 입고 매시끄럽고 치사하다. 그리고 그냥 돌아갈 만도 한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경배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경배하는 행위는 몸을 최소한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엎드리는 거거든요. 땅바닥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는데 이쯤 되면 또 우리 또 생각에 예수님은 아유 이쯤 되면 그래도 조금 좋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내가 이렇게 배 깔고 엎드려 있다고 개 취급하네. 이 여자의 뇌리에 순간 그런 생각이 스칠 만도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이고 개보다 못한 존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저에게 빵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셨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감탄사를 쓰셨습니다. 오 여자여, 오 여자여. 바로 그 시각부터 이 여자의 딸이 낳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소개된 이 많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는 육체적 질병이 치유함 받은 사실이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믿음의 표현이면서 혼의 구원도 같이 받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믿음에는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늘 절박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시간이 다 됐다, 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곧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그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날들에 우리의 시간을 되찾고 우리가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간에서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리는, 주님에 관해서 알리는 이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들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도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든지, 그게 때가 이때는 말씀을 전할 때인 것 같아.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 같아. 상관없이 어쨌든 긴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매 순간 긴급한 마음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있다가 긴급한 상황이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긴급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늘 긴급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다급함, 긴급함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보면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절박함.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모없이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성경 찾은 분 있습니까?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문제,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 대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서?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에 절박함이 없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삶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까칠해집니다. 이건 뭐 100%죠? 예,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험해봐서.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 유지될 때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감사했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입에 이게 배 있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것을 주셨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굉장히 큰 것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안 나오네. 오히려 더큰걸안 주신 거. 그리고 자기 주신 것 말고 안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죠. 예. 은혜로 사는 삶이 고백되지 않고 늘 계산으로 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감사가 사라지면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재미없고 지루해집니다. 아, 감사가 아니라 절박함이 사라지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박함이 사라지면 제가 좀 전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해집니다. 감사가 있을 때,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절박함이 있을 때는 교회 내에서 뭘 해도 기뻤어요. 그리고 뭘 해도 내가 이 정말 더 하고 싶었어요. 막더 하고 싶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누구누구 또 이렇게 지명하는 게될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영역에서 섬겨도 뭘 해도 어쨌든 기쁨이 있었어요. 예, 그건 믿음의 절박함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생활의 절박함이 있을 때. 그게 없어지면 이 섬기는 일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최소한의 것만 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절박함이 믿음 생활에 절박함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간신히 하는 마음, 마지못해 하는 마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믿음의 열심을 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는 것입니다. 뭐야?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 나도요. 나도, 내가 다할수 있어요. 나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절박함이 없게 되면 또 하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재미없게 된다는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셨지만 인생에는 매 순간 긴급한 일들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어떤 긴급한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 긴급한 일은 내가 예배 모임에 가야 될 때도 긴급한 일이 생기고, 예? 내가 어떤 형제와 복음 교제를 하러 만나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긴급한 일이 생기고, 예? 내가 얼마는 떼어내서 내가 이 돈은 내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는데 긴급하게 쓸 때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긴급한 일은 매번 생겨요. 매번 생겨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절박함이 없게 될 때는 뒤로 순차가 밀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보다는 긴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네. 긴급한 일에 밀려요. 긴급한 일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굉장히 교활해요. 그러니까 그 일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타협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분명히 이돈 가지고는 내가 지체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기로 내가 처음엔 작정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기면서 타협하게 만든다니까요. 저 일도 중요한 일 아닐까? 이렇게. 지체들을 격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 선포하고 또 복음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다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다. 경배하러 나오는 것도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 절박함이 없을 때, 믿음 생활에 절박함이 없을 때또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더 이상 고대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은 자주 듣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연한 미래의 일로 자꾸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 바로 오신대, 주님 곧바로 오신대 하는데 말은 그렇게 자꾸 듣는데 근데 뭔가 내 안에서의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뭔가 나와 동떨어진 일, 굉장히 뭔가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나 이루어질 일, 그런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모가 되지도 않고 고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뭐. 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쨌든 구원은 받았잖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하나, 그래, 뭐, 휴거는 된대. 나 하나 들림받는 일, 나도 굉장히 무거운데, 나 하나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아우,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사람들 책임이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세요. 유대인의 옷은 특별히 이게 이제 겉옷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치렁치렁 하고 걸어 다닐 때는 이 활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막 달려가야 될 때는 이제 반드시 이게 우리 허리띠 하듯이 이 끈을 이렇게 조이게 돼 있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마음이 없게 되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박한 마음이 없게 되면 이 마음의 허리가 다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생각이 없어요. 이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죽고 싶고,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세상과 싸울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신앙, 그것은 매 순간 세상과는 투쟁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이런 것들이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그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가시밭 속에 그 씨를 받은 사람은 이런 상태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그 안에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싸우는 사람들인데 믿음 생활에 절박함이 없어지면 싸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보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은근슬쩍 세상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티안 나게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티안 나게 이렇게 눈 잠깐 이렇게 잠깐 눈뜬 채로 이렇게 잠깐 하나님 땡큐 이렇게 그렇죠 티안 나게 가능하면 티안 나게 뭐 제가 뭐 식사기도 해야만 그게 뭐꼭뭐 좋음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티가 안 나게, 그렇죠? 왜? 티 내면 불편하잖아요. 티 내면 그리스도인이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피곤하니까 아, 그러니까 티안 내고 이렇게 이제 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시국에도 지금 불편하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윗처럼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영이 가난하십니까? 부유한 자는 더 이상 뭘 바라질 않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영이 가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에 주리고 목마르십니까? 의를 행하면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주리고 목마른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의 그 믿음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느끼시잖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 시선도 어렵고, 그걸 견디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차별 반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이거 시간 문제죠. 이거 분명히 통과될 겁니다. 그럼 그 차별금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금지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이상 선포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도 없어요. 왜? 아동학대.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매질하면 아동학대로 잡아갑니다. 우리나라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 문제지. 다 따라갈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점점 힘든 세상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 믿음의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지금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성도 간에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영차영차하고 서로가 다이 영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지 않으면 느슨하게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에난 포기해 이렇게 되는. 난 포기야. 난 틀렸어. 먼저 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러한 시기가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갈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런 상태가 계속 갈것 같아요. 절박함이 없는 믿음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질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떨어질 것이고 그 믿음이 식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와 함께 붙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해이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야 될 때예요. 머리털이 쭈뼛 서셔야 되는 때예요.